비가 몹시 많이 왔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별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면 교회로 꼭 알려주셔서 함께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우고 또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생활이 하늘까지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악을 듣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음악 감상 법이 있고 또 그림을 감상하는 법이 있어서 그것들을 잘 배워가지고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훨씬 더 즐길 수 있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설교도 듣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설교 듣는 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 달리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와가지고 그 출발하는 라인에 그냥 딱 섰다가 총소리 나면 달립니까? 아니면은 달리기 전에 이렇게 몸을 풀고 막 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몸을 풀고 뭐 달려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제스처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그 사전 준비를 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열리도록 해주시고 또잘 조는 분들은 졸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딴 생각이 자꾸 많이 드는 분들은 딴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말씀과 접촉하다가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훨씬 빨리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거의 접촉하지 않고 있다가 잡지 책 보고 뭐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한 절반 정도가 지날 때까지는 이 말씀으로 머리가 회전이 잘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 오시기 하루 이틀 전에는 다른 책들이나 뭐 세상 것들 좀다 치워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다가 성전에 오시면 훨씬 더 말씀이 아주 뼛속 깊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늘 대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와서 꼭 들어야 될 말인데 오늘 어떻게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결석을 했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어떤 분들은, 너무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신데, 목사님이 지금 저 얘기하는 것은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기분 나빠.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한 개인을 염두에 두고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편적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유난히 저것은 나를 집어서 하는 이야기구나 해서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는 이 설교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많이 알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자니 이 사람이 걸리고 저 말씀을 하자니 저 사람이 걸리고 이것저것 빼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저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남김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오해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복음 7장 17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들을 만한 순종할 만하면 하고 내 형편에 안 맞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설교가 말씀에 와서 뼛속 깊이 사무쳐 감동을 받고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질과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섰습니다. 변질은 무엇이고 변화는 무엇인가? 아마 이 두 말은 거의 같은 말일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변질이나 변화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질은 이 어느 정도 내적인 면을 말하고 변화는 외적인 것. 이것은 사전상의 뜻이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오는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변질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뜻하고 변화라고 하는 말은 좀 긍정적인 뜻합니다. 어디까지나 느낌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변질과 변화라고 하는 말을 좀 구분해서 쓰려고 합니다. 변질은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는 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열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내실 때에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또 다른 성경절에 보면은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로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어느 산 밑에 가시더니 다른 제자들을 거기 좀 머물도록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그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또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런 엄청난 일이 그 산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 세 제자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제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제자와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아주 시끄러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아홉 제자만 있었습니다. 아홉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라도 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좀 전에 성경 말씀 읽으셨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아들을 향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를 쳤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 전에 나가는데 왜 안 나갈까? 이 제자들이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변질. 왜 변질되었는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상황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날 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실 그 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성미 급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4절 35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베드로가 속이 상했겠죠. 저는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니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5절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기 결심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다른 열한 제자도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잡히시고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친척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뜰에 들어가서 아주 떳떳하게 그 신문하는 광경을 요한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그래도 베드로는 조금 나은 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뭐 여자 심부름하는 아이 정도입니다.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당신도 저기 신문 받는 저 예수와 같이 돌아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너 저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투로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세 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쪽으로 옮겨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과 같은 당 아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는 부인을 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꼬끼오하고 울었습니다. 참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옹졸하고 겁 많고 비겁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소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혀 딴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참 한 여자아이의 말소리에도 겁먹고 예수를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던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고 용감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자들은 변질되었고 이 베드로는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 귀신을 내쫓는 일에 실패했던 제자들 그들은 왜 변질되었는가? 그렇게 능력 있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제자들, 그 능력 있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되었는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일하던 제자들과 그렇게 무기력한 제자들, 그 사이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분명히 왕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왕이 되면 그동안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우리들은 다 한 자리씩 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 주변에서 돕던 사람들은 대통령 당선되면 한 자리씩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랑 똑같아요. 제자들도 이제 그 자리를 생각하고 조금 그 당시로서는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왕이 될 날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을 것이다. 재판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대단히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산 밑에서 제자 셋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에 산 밑에 있던 아홉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 기분 나쁘다. 저 셋은 왜 저렇게 자꾸 끌고 다니시고 우리는 그럼 뭐야? 시대소망 431페이지에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 그리스도의 말씀은 슬픔과 의혹을 일으켰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아홉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시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있는 터에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해보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갔었다. 그렇게 불편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많은 실패를 가져다주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에 수직적 계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대 사회는 그것이 더 아주 철저하고 뚜렷합니다. 수직적 계급의 차이, 회사에 가도 있습니다. 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뭐 전무, 상무, 부장, 과장 뭐 이런 계급이 아주 줄줄이 쭉 다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뭐 돈이 많고 뭐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 말에 의하면 노는 물이 다릅니다. 주로 주거하는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호화스러운 데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호텔에서 저 호텔로 회의장도 뭐 아주 카펫이 쫙 깔리고 그런 데만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계층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계층은 늘 그 세면바닥 밟고 그저 흙 밟고 다니는 계층도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아니지만 이 수평적 기능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데 보면 나하고 뭐 신분도 별 차이 없고 계급도 다른데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노래도 나보다 더 잘해.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요리를 어떻게 나보다 훨씬 더 잘해. 다 같은데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평적 기능의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수직적 계급의 차이나 또 사회적 신분의 차이나 또 그런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고 보입니다. 무슨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그 능력의 개인적 기능의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교인들에게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불평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목회자와 훨씬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관계를 많이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직책과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맡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서 불평합니다. 자기가 뭔데 맨날 목사 옆에 와가지고 저라고. 목사한테도 아 이거 아무게 하고만 가깝게 지내고. 이것이 다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 사회에 아주 지극히 자주 많이 작용하는 것이 질투심과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리비아의 어느 사막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귀들이 달려들어서 시험했습니다. 음식으로, 또 육체적인 욕망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혹은 의심으로, 때로는 공포심으로 시험을 하고 흔들어 봤는데 좀처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귀가 가까이 가서 여보시오,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소. 그랬더니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얼굴색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참을 수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출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 수도사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 없었습니다. 남부 멕시코 남부 티바스코라고 하는 곳에 사는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기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는가 하면 자기 이웃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자기 이웃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 왜 그렇게 정의를 했을까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소유한 어떤 특권을 다른 사람이 가지면 속이 편치 않은 사람. 이것을 우리는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시기심이 많으면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스스로. 근데 그 불행이 언제 끝납니까? 시기심이 많은 사람의 그 불행이 언제 끝납니까? 그 시기하는 대상이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야 시기심이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심이 있다는 것은 그 시기하는 대상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결론을 지으면 시기는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죽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기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사건이나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려면 우리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질 때에 주의 영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성적인 자연스러운 욕망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부지런히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처럼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이 본성적인 자연스러운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딴 사람이 되었는가? 그 사이에 그렇게 비굴하고 또 비겁하고 그렇게 힘없는 베드로와 그렇게 담대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베드로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나셔서 제자들 있는 이곳저곳에 나타나신 모습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기이한 모습을 베드로는 직접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가상적인 꿈에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위엄을 친히 목격하고 봤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힘있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철저하게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겸비한 심령을 갖게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적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미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셨듯이 아주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겁 많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제자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마음속에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 전에 부인했었으니까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도가 오늘도 내일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그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며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도가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한탄만 하고 앉았습니다. 나가면 또 안식일교를 이렇게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도 안 하려고 하니까 아주 맛이 떨어진다고 한탄하고 불평하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변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하여졌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여러분, 좀 아주 활기차고 아주 행복하고 정말 힘있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지치셔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세요. 한 6일 동안 뭘 그렇게 힘들게 살다 오셨는지 교회 오면 다 지쳐 보여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참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늘 활기차고 힘있고 쾌활한 모습으로 아주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왜 잘 안 되는가? 지금 바로 여기 지적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도록 날마다 아주 열렬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시기심이 없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 친밀해지고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출입하는 개인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두 가지 사업은 자기 자신과 옆에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의 그 신앙과 삶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점점 주변의 사람과 내 신앙이 활기 있고 생기 있게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별을 전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들과 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전에 없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열렬한 심령으로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나 속이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삼가고 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용기 없고 희망을 얻으려 왔는데 옆에 오면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냉정하고 누가 쌀쌀하고 이것이 다 우리가 서로 간에 병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우리 동료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와 희망의 말을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위대한 사명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사역에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인간적인 본성적인 죄된 습성 때문에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베드로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이 교회와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